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고 쳐보자고요. 창문을 굳게 닫혀 있고 뭐 바람 한 점 안 들어옵니다.
아주 고요한 상태네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있잖아요. 소파, 텔레비전, 책장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스르륵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는데요. 약간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기이한 건 여러분에게서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가구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뒤로 쫙쫙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도망간다?
맞아요. 이 상황을 마주했다면 아마 방에 유령이 들렸거나 아니면 거실 바닥 자체가 막 고무줄처럼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방금 묘사하신 그 소름 돋는 늘어나는 거실의 이미지가요. 사실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저 평온하고 정적인 밤하늘의 진짜 모습입니다.
와, 진짜 반전이죠?
네. 인류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과학계 전체가 겪어야 했던 인지 부조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엄청난 인지 부조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복잡한 수학 방정식의 안개선 좀 걷어내고요. 우주의 기원인 빅뱅 그리고 팽창하는 시공간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오늘 대화의 뼈대가 될 아주 흥미로운 강연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2022년 고든 대학의 험원 강연에서 페리 필립스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자리를 보면서 진짜 빵 터졌던 게 이 필립스 박사님 이력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아, 그 버라이젠 통신사 다니셨던 거요?
네. 아니, 천체 물리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통신사에서 그 음성사소한 품질 보증 엔지니어를 일하셨대요.
그러니까 전화선 너머의 통신망 품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시던 분이 이제는 우주라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의 품질과 기원을 검증하는 위치에 서게 되신 셈이죠.
진짜 재밌는 이력이죠. 자료를 보면 필립스 박사 본인도 자신의 이 독특한 궤적을 상당히 유쾌하게 농담처럼 언급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우주론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의 문을 아주 가볍게 엽니다.
맞아요. 그 유쾌한 시각 덕분에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 단일한 사실 하나가 현대 물리학의 근간부터 고대 문헌의 기록까지 어떻게 싹 연결되는지 아주 흥미롭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시간을 1910년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네, 100년도 더 전이네요.
베스토 멜빈 슬라이퍼라는 대학원생이 밤하늘의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1910년이라는 이 시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당시 시대상이요?
네네. 당시 과학자들? 아니, 사실 인류 전체의 뇌리에 박혀있던 절대적인 상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우주는 무한하고 정지에 있다 이거였습니다.
멈춰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하들이 설령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도 그건 마치 닫힌 방 안을 떠다니는 가스분자처럼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이 무작위로 움직일 거라고 가정을 했었죠.
잠깐만요. 그 자료에 등장하는 가스분자 비율을 한번 뜯어보죠. 만약 거실 안의 공기분자들이 막 무작위로 움직인다면 통계학적으로 절반 정도는 내 얼굴 쪽으로 다가오고
네, 나머지 절반은 멀어지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슬라이퍼가 관측한 건 방 안의 모든 공기분자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거대한 선풍기를 확 틀어놓은 것처럼요.
아니,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당시 기술로 대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슬라이퍼가 사용한 도구가 있었어요. 망원경에 달린 분광기라는 건데요.
분광기요? 빛을 나누는 건가요?
네네, 빛을 무지개색으로 쫙 쪼개서 분석하는 장치죠. 별빛을 이 분광기로 보면 중간중간 검은 선들이 나타납니다.
아, 바코드처럼요?
맞아요. 좋은 비유네요.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바코드 같은 건데요. 그런데 슬라이퍼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이 검은 선들의 위치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보다 전체적으로 붉은색 쪽으로, 그러니까 레드 쪽으로 확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 빛의 파장이 길어졌다는 뜻이군요. 우리가 길거리에 서 있을 때 구급차가 막 다가오면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게 앵앵거리다가
네네.
내 앞을 휙 지나쳐서 멀어지면 소리가 우웅 하고 낮게 깔리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죠?
정확합니다. 소리든 빛이든 파장을 가진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압축되고 멀어질 때 늘어나거든요.
아, 그 도플러 효과 말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도플러 효과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져서 푸른빛으로 치우치는 청색 편이가 발생하고요.
네네.
반대로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나서 붉은빛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이, 즉 레드시프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슬라이퍼가 밤을 새워가며 그 사진 건판에 담아낸 은하들의 빛이 압도적으로 적색 편이를 보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은하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다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와, 대학원생의 집요한 관측 하나가 우주는 멈춰있다는 수천 년의 굳건한 믿음에 쩌적하고 금을 낸 거네요.
엄청난 발견이죠.
그렇다면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하고 은하까지의 거리 사이에 어떤 수학적 규칙이 있는지를 누군가는 밝혀내야 했을 텐데요.
네, 그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이 바로 천문학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에드윈 허블입니다.
아, 허블 우주망원경 할 때 그 허블이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의 이면에는요, 허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끈질겼던 조수 밀턴 휴메이슨의 공로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저 이거 자료 읽으면서 휴메이슨이라는 분한테 완전히 꽂혔어요. 이분이 원래 무슨 대학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문학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력이 아주 놀랍죠.
원래 당나귀랑 노새를 이끌고 산을 오르내리던 짐꾼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윌슨산 천문대를 지을 때 그 무거운 망원경 부품들을 산꼭대기로 나르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별을 보는 일에 푹 빠지셔가지고 천문대의 수위 겸 자벽부로 취직을 했고 결국 허블의 핵심 조수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인간 승리 아닙니까?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허블이 이론을 세우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천재였다면요. 휴메이스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문자 그대로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장인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까지요?
희미한 은하의 스펙트럼을 그 사진 건판에 담아내려면 며칠 밤에 걸쳐서 그 춥고 어두운 돔 안에서 망원경의 초점을 미세하게 계속 맞춰야 했거든요.
어우, 손 엄청 시렸겠는데요?
네, 노세를 다루던 그 특유의 인내심과 끈기가 이 정밀한 천문학 관측에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던 겁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그 두 사람의 피땀 어린 합작품이 그 유명한 허블의 법칙이군요.
맞습니다. 밤하늘을 정말 샅샅이 뒤져서 은하들의 적색 편위를 측정한 끝에 결론을 내렸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지구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죠?
네, 거리가 두 배 멀면 멀어지는 속도도 두 배 빠르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멀리 있는 가구일수록 더 빨리 밀려나는 거실의 상황이 숫자로 딱 증명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발표되었을 때 물리학계의 거장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아마 뒤통수를 되게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니, 아인슈타인은 왜요? 그분은 뭐든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요. 사실 그의 중력 방정식은 이미 우주가 정지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아, 방정식 자체는 이미 움직임을 말하고 있었다고요?
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물질은 서로를 막 끌어당겨서 결국 한 점으로 수축하거나 아니면 최초의 폭발적인 힘으로 계속 팽창하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식인들은 우주는 정지해 있다는 그 편견에 갇혀 있었고 천재인 아인슈타인조차 그 고정관념을 못 깼던 거군요.
네, 아인슈타인마저도 그 당시에 상식을 거스르지 못한 거죠.
방정식이 우주가 움직여야 한다고 막 소리를 치는데 자기가 그걸 억지로 입을 틀어 막은 거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입을 틀어 막았죠. 아인슈타인은 방정식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우주를 억지로 정지시켜 놓기 위해서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임의로 끼워 넣습니다.
아, 람다라고 부르는 거요?
네, 람다 기호를 썼죠. 이것은 빈 공간 자체가 가지는 청력, 즉 중력에 반대되어서 서로를 막 밀어내는 힘을 수학적으로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하고 공간 자체가 밀어내는 힘을 아주 정교하게 딱 맞춰가지고 우주로 공중에 붕괴되지 않고 멈춰있게 세팅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조르주 르메트르나 알렉산드르 프리드만 같은 당대의 다른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반박을 하긴 했어요.
아인슈타인, 당신 이거 숫자 억지로 끼워 맞춘 거잖아, 이렇게요?
네, 그런데도 아인슈타인은 꿈쩍도 안 했죠.
똥꼬집이 좀 있으셨네요.
하하, 그랬죠. 결국 그 고집을 단번에 꺾은 게 바로 앞서 말한 허블과 휴메이슨의 관측 데이터였습니다.
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아인슈타인이 직접 윌슨산으로 가서 그 적색 편의 데이터를 두 눈으로 쫙 확인하고 나서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깔끔하게 인정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자기 중력 방정식에 우주 상수를 끼워 넣었던 일을 두고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자책했다고 하잖아요.
네, 비기스트 블런더라고 표현했죠. 만약에 그 숫자를 억지로 넣지 않았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허블보다 10년은 먼저 자기가 수학적으로 예측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우, 천재 흑역사네요. 아깝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실수라는 떡밥은 이 대화 후반부에 진짜 엄청난 반전으로 다시 등장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거죠?
아니, 모든 은하가 우리 지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심지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도망간다면
네네.
혹시 지구가 우주의 정중앙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옛날 천동설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우주 팽창을 떠올릴 때 흔히 텅 빈 방 한가운데서 수류탄이 쾅 하고 터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맞아요. 파편들이 중앙에서 바깥으로 촥 날아가면 중앙에서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허블이 발견한 팽창은 사물들이 공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늘어난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림이 확 안 그려지거든요. 그 자료에서는 오븐에서 빵을 굽는 건포도빵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네, 건포도빵 비유요.
빵 반죽 곳곳에 건포도가 박혀 있고 빵이 부풀어 오르면 건포도 사이의 거리가 다 같이 멀어진다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무슨 빵 반죽 속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원을 하나 낮춰서 표면의 기하학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거대한 고무 풍선을 하나 상상해보세요.
고무 풍선이요? 네.
그 풍선의 고무 표면에 은하들을 뜻하는 점들을 수없이 많이 막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아, 풍선이 커지면 그 고무 표면 자체가 쫙 늘어나니까 점들이 서로 멀어지겠네요? 그렇죠.
만약 제가 특정 점 A에서 있다면 B도 멀어지고 C도 멀어지고 심지어 점 A와 C 사이에 고무 면적이 훨씬 많으니까 C가 더 빨리 멀어지겠군요.
완벽합니다. 허블의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죠. 그리고 이 풍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풍선의 표면에는 중심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풍선 표면에 어느 점에 서 있던 간에 똑같이 다른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되겠네요.
맞습니다. 우주는 중심도 없고요. 팽창을 끝을 나타내는 가장자리도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야, 명쾌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의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발생하죠.
예외요? 다 멀어지는 게 아닌가요?
네,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만큼은 예외적으로 붉은 빛이 아닌 푸른빛, 즉 청색 편의를 보입니다.
빵 반죽이 무풀어 오르고 풍선이 팽창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점 두 개를 아주 강력하고 끈적끈적한 시럽 같은 걸로 묶어둔다면 거리가 안 멀어지겠죠?
아주 좋은 추론이네요.
우주에서는 그 끈적한 시럽의 역할을 중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중력의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우주 전체의 거시적인 규모에서는 공간을 팽창하는 힘이 지배적이지만요.
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는 두 거대 질량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 공간의 팽창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 팽창을 이겨내는군요.
네,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시공간의 팽창을 거슬러서 우리를 향해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다가오고 있죠. 자유에 따르면 약 20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충돌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춤을 추며 하나의 더 큰 은하로 병합될 거라고 합니다.
20억 년 후라. 어휴, 일단 내일 출근 걱정부터 해야 하는 저로서는 뭐 너무나도 먼 미래 이야기네요.
네,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팽창하는 현재에서 기원, 즉 과거로 시점을 휙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요.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감듯이 시간을 쫙 되감아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어제는 오늘보다 우주가 작았을 거고 1억 년 전에는 훨씬 더 작았겠죠?
네, 그렇게 계속 감다 보면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있던 순간이 딱 올 텐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빅뱅 아닙니까?
맞습니다. 빅뱅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결론이죠. 과학자들이 현재 팽창 속도를 바탕으로 역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137억 8천만 년 전쯤에.
137억 년이요?
네. 우주의 모든 것이 원자핵보다도 작은 극도로 뜨겁고 빽빽한 상태였다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특이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그 강연의 Q&A 세션에 나왔던 필립스 박사님의 답변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 블랙홀 관련 질문이요?
네.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질문자가 콕 집어서 물어봤더라고요. 블랙홀도 특이점이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무한한 밀도와 중력을 가진 이 최초의 빅뱅 특이점에서는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팽창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대답이었죠. 사람들은 보통 물리학자들이 0초, 그러니까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그 완벽한 특이점부터 계산을 딱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땡 하고 0초부터 시작해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0초 지점의 공식을 풀지 못합니다.
아니, 빅뱅을 연구한다면서 빅뱅의 정작 첫 순간인 0초부터 시작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수학과 물리학에서 무한대라는 건요, 그냥 다루기 까다로운 거대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방정식이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고장난다고요?
네.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하면 계산기에 에러가 딱 뜨는 것처럼요. 질량과 온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모든 분리법칙이 아예 붕괴되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것처럼 물리학 방정식의 블루스크린이 딱 뜨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과학자들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까?
0초에서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흐른 직후, 즉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르는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시점부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43승이요?
네. 소수점 아래로 0이 42개나 있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찰나의 순간이죠.
와, 진짜 짧네요.
하지만 바로 이 시점부터는 무한대의 에러가 사라집니다. 밀도와 온도가 유한한 값을 딱 가지면서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에러가 풀리는 지점이군요.
네. 그래서 특이점에서 우주가 어떻게 빠져나왔냐고 묻는다면 물리학은 아직 특이점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양자중력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후부터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으로 정직한 태도인 겁니다.
제가 이래서 우주론이 재밌다니까요. 완벽하게 자기가 다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학은 여기서부터 작동합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 이것이야말로 찐 과학자의 태도죠.
동의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과학이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 연결고리를 하나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 그 고대문헌 이야기요?
네.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팽창한다는 건 1900년대 초반에 와서야 간신히 밝혀낸 진짜 첨단 물리학이잖아요. 그런데 필립스 박사가 인용한 그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들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성경의 욥기나 이사야서 같은 구절들을 언급하신 부분이죠. 그 텍스트들을 보면 우주를 묘사할 때 신이 하늘을 딱 한 번 만들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장막, 즉 텐트를 치듯이 하늘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묘사합니다.
그게 포인트죠.
네. 그것도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죠. Stretches out이라고요.
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지금 무슨 특정 종교적인 교리나 신앙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종교적 접근은 아니죠.
하지만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건 대단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원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매일 하던 일이 뭡니까?
텐트 치는 거였겠죠?
맞아요. 천을 잡고 팽팽하게 당겨서 폴대를 세우고 자신들이 거주할 공간을 쭉쭉 늘려가는 그 텐트치기였잖아요. 그들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은유가 21세기 최첨단 천체 물리학의 시공간 팽창 개념과 완벽하게 조우한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필리스 박사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고대의 유목민들이 망원경으로 적색 편의를 관측했을 일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이 우주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선택한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은유가 현대 우주론의 결론과 기묘한 화음을 낸다는 것.
네.
이것은 과학과 고대 문헌이 서로를 막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사유해보는 되게 풍성한 지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주죠.
와, 표현이 너무 좋네요.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사유한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쫙 옮겨보겠습니다.
우주의 미래요?
네. 빅뱅으로 팽창을 시작한 이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영원히 계속 부풀어 오를까요? 아니면 언젠가 멈출까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중력 때문에 멈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한 이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늘 위로 던져진 야구공을 한번 생각해보죠. 공은 처음엔 위로 쫙 올라가지만 지구의 중력이 계속 공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국 속도가 느려지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툭 떨어지잖아요.
네, 중력 때문에요?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뱅이라는 최초의 폭발력으로 팽창하고 있긴 하지만 우주 안에는 수많은 은하와 블랙홀, 별들이 가진 막대한 질량이 있으니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이 엄청난 중력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팽창 속도는 갈수록 점점 느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팽창을 아예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쫙 수축하는 빅크런치가 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었죠.
그러니까 팽창하는 관성보다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이길 거라는 아주 상식적인 예측이었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해서 이 느려지는 속도를 직접 재려고 했더니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튀어나왔죠.
네, 완전 뒤집어졌죠. 느려지기는커녕 약 100억 년 전부터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느려지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진다고요?
네, 위로 던진 야구공이 느려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허공에서 로켓 부스터를 팍 켠 것처럼 하늘을 향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솟구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우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은하들의 거대한 중력을 싹 다 씹어먹고 시공간을 강제로 더 빨리 늘려버리는 그 정체불명의 힘이 대체 뭡니까?
정체를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그것에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주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에너지인데 중력과 반대로 작용해서 만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대한 떡밥이 쫙 회수되는군요. 중력의 반대에서 밀어내는 청력, 그리고 빈 공간이 품고 있는 에너지.
네, 감이 오시죠?
이거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정지시키려고 방정식에 끼워 넣었다가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우주상수 람다잖아요.
정확합니다. 소름 돋죠.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우주상수를 넣었다가 철회했지만요. 현대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화려하게 불활시켰습니다.
와, 버려졌던 카드가 최종 보스로 돌아온 거네요.
맞아요. 다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충력의 힘이 훨씬 강해서 우주를 정지시켜 멈춰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찢어지도록 밀어내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과학 천재의 실수가 한 세기를 훌쩍 건너뛰어서 우주의 미래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겁니다.
정말 짜릿한 과학사의 아이러니네요. 그런데 이 가속 팽창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결론을 들으면 진짜 등골이 좀 서늘해집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다가 결국엔 빛의 속도를 넘어서게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공간 속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철칙입니다.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빛보다 빨라요?
명심하셔야 할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팽창은 은하들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슝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 자체가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속도에는 그 어떤 물리적 제한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풍선 표면에 기어다니는 개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속 1km를 못 넘겠지만 개미가 서 있는 그 풍선 표면 자체를 빛보다 빨리 확 늘려버리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렇게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와 우리 사이의 시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이 옵니다.
네네.
그 경계선을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은하에서 아무리 빛을 우리 쪽으로 쏘아보내도 팽창하는 공간의 속도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완전히 물리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오늘 대화의 마침표로 가장 강렬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먼 미래, 이를테면 수백억 년 뒤에 천문학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수백억 년 뒤요?
암흑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계속 빛보다 빨리 가속행창을 해서 우리 은하 주변에 있던 모든 이웃 은하들이 지평선 너머로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밤하늘에 아무리 거대한 망원경을 들이대도 다른 은하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끝없는 암흑만이 존재하겠죠?
네, 완벽한 고립이네요.
과거의 우주가 뜨거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빅뱅의 메아리, 그 우주 배경 복사도 모두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아예 감지조차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럼 그 먼 미래의 지성체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는 원래부터 텅 비어 있고 영원히 정지해 있다고 굳게 믿을 겁니다.
슬라이퍼가 관측했던 적색 편위도, 허블의 법칙도, 빅뱅의 그 어떤 흔적도 우주에서 영혼이 싹 닦여나가버린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은하들이 흩어져 있고 망원경을 통해 빛의 적색 편위를 측정하며 우주의 기원이 빅뱅에 닿아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증거가 남아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주의 과거를 두 눈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길고 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아주 찰나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아름답고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다음에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저 반짝이는 별빛 뒤로 팽창하고 있는 이 시공간의 거대한 움직임을 한 번쯤 꼭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밤하늘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